네, 저는 오늘 아동부 목사로서 그리고 부모 중 한 사람으로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당됩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이 제가 환갑이 되더라도 아버지 눈에는 제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곧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다가 목사이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저한테 신앙교육을 해주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유난을 떠시는 것은 아니시고 저에게 여전히 신앙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쌓인 부모님의 통찰은 여전히 저에게 유효하고 유용한 신앙교육이 됩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던 것들, 놓치고 있던 것들을 짚어주십니다. 따라서 장성한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 하시더라도 설령 자녀가 목사라 하더라도 부모의 자녀 신앙 교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아이가 없는 부부나 심지어는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이라 하시더라도 오늘 말씀에서 벗어나실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생긴 이후에 그때부터 자녀 신앙 교육을 준비하려고 하시면 그땐 이미 늦습니다. 자녀가 없는 지금부터 신앙교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지는 말씀을 듣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가 하루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 자녀교육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먼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실패한 자녀교육, 실패한 자녀 신앙교육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사무엘상 2장부터 4장까지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을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가로채도 그저 좋은 말로 타이르려고 할 뿐 아들들의 잘못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벌하거나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엘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지식과 이야기는 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처참한 결말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자녀 신앙교육의 실패는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엘리의 두 아들로 인해 아버지인 엘리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고요. 엘리의 손자이자 비느하스의 아들도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야만 했습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엘리의 가족들은 엘리의 두 아들로 인해 여호와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녀 신앙교육은 결코 가벼운 일도 아니며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것은 그저 본능적인 모성애나 부성애를 발휘하여 애지중지 사랑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문자적인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르치고 훈련하라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올바로서서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사랑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하시겠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을 포함한 우리 아동부의 모든 아이들이 엘리의 두 아이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신앙교육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신앙교육의 대상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신앙교육은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의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져야 하는 교육입니다. 2절 후반부와 3절에는 그 신앙교육의 목적과 유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번성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조심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운전 중이었는데 도로 한쪽에서 스피드 체크를 하고 있는 경찰이 있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내던 속도도 줄이겠죠. 그 상황에서 결코 보란듯이 과속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낯선 곳에 가서 길을 물어보고 싶을 때 커플에게 길을 물어보면 더 친절하고 정확한 대답을 들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커플에게 길을 물어보면 그들은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더 친절하게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덜 친절한 응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우리 옆에 있을 때 그 존재를 신경 쓰며 우리 말과 행동을 조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로 우리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신경 쓰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복,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복,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그리고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번성이자 번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는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들으라 라고 말하는 히브리어는 말 그대로 듣기만 해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내용에 순종해라, 이 내용에 반응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불이야! 불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아, 불이 났구나 하고 듣기만 한 뒤에 그저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진 않을 겁니다. 불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신속히 그곳을 대피해야 하는 것처럼 이 들으라는 말에는 그 말을 들어서 내용을 이해했다면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 세상에 단 한 분이신 신임심을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힘있고 능력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 삶을 주관하고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돈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능력있는 것이며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돈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신은 돈입니다. 만일 그것이 명예라면, 업적이나 능력이라면, 무력이라면, 권력이라면, 인맥이라면,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 가족이나 친구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신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 영혼을 온전히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유일한 참신이신 단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야말로 가장 힘있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 삶과 온 우주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가 진정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진정 영원에 닿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5절에 함축적으로 나와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 말을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나님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경외에 있어서만 드러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고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짱이야 라고 하나님이 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이야 이렇게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셔 라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 확장되어야 하며 그분의 뜻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있고 편안한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는 게 힘들기도 합니다. 네, 저도 아내랑 저도 아내를 제일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되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한테 한 말이 될까요? 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타인에게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사랑한다는 건, 타인을 사랑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애정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하나님 경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신앙교육은 곧 인성교육이기도 합니다. 신앙교육의 정도와 점검도 그 사람의 인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아닌 인격과 삶의 열매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막상 그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정말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들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것들이 없다면, 그 영향이 없다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형상화한 하나님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교육이자 인성교육은 결코 단시간에,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평생이 걸려도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에게 아직 아이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이를 염두에 두고 자녀 신앙교육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해서 말씀이 이렇게 자녀의 신앙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쉽지도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분명 우리 배에서 나온 자녀들인데도 생긴 걸 보면 분명히 우리를 많이 닮았는데도 자녀들은 온전히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직 많이 어린 곧 만 6세가 되는 제 딸과 곧 만 4세가 되는 제 아들만 봐도 제 마음에 안 드는 건 투성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예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클 것 같은데, 자녀들은 그 반대로 가려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는 사랑의 마음인데 부모의 진심이 생각처럼 잘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와 부모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힘든 이유는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고 부모와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죠.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학업으로 인해 많이 바빠져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라면 직장 때문에 타지에 있거나 바쁜 회사 일 때문에 얼굴 보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부모가 너무 바빠서 자녀와의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신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자녀와 얘기하는 것이 서로에게 낯설고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6절부터 9절에 걸쳐 이처럼 중요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너무도 어려운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는 부모된 혹은 부모가 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7절 초반에서 밝혀지죠. 7절 초반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자녀에게. 네, 부모인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신앙교육 방법으로 성경은 자녀 신앙교육의 핵심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녀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 보다 더 신학적 지식을 더 갖추고 있는 교역자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당연히 자녀의 신앙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결코 주일학교가 자녀 신앙교육의 핵심이자 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역자나 선생님들은 우리 자녀와 함께 살지도 않고 부모만큼 친밀하지도 않으며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두 번, 한 시간씩 만나는 것이 고작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은 결코 전인격적인 신앙 교육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저는 늘 아동부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제 두 자녀도 아동부에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설교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아무리 분반을 잘 준비하고 힘써 한다 하더라도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는 부모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력과 친밀함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딱 주일 학교만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의 신앙교육 전부를 다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신앙은 자녀와 함께 살며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할 때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쩌면 부모가 성경을 잘 모른다 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6절과 7절 초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모된 혹은 부모될 우리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질 주체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교육은 단순히 우리의 말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녀 앞에서는 냉수 한 잔도 함부로 못 마신다는 말처럼 부모의 작은 행동과 습관 하나까지도 보고 배우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들을 다 보고 배울 것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부모가 주체적으로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때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으로 생각해보자면 시간이 날 때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신앙교육을 하며 자녀가 집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누워서 쉬려고 하든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든지 밥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있든지 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경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24시간 내내 말씀을 우리 몸 주변에 두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가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보며 기억할 수 있도록 어딘가에 붙여놓으라는 말씀도 되죠. 가능한 24시간 내내 성경 말씀을 보고 기억하도록 우리의 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루어지도록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정도까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나눈 말씀과 제가 실제로 경험해본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부터는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한 현대적이고 실천적인 적용들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가훈을 말씀으로 정해서 집안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자녀 셋을 신앙교육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방법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훈으로 정해놓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우도록 하셨죠. 가끔은 밥을 먹고 있는데 뜬금없이 저한테 가훈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짜증은 나는데 일단은 시키시니까 하긴 했는데 네, 때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반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행동들이. 하지만 저희 세 남매는 일주일도 안 돼서 가훈을 줄줄 외울 수 있게 되었죠. 아침마다 가정예배를 짧게나마 드리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졸리고 잠도 덜 깬 상태라서 그냥 어떤 정신으로 앉아있었는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았는데요.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지 짜증나고 거부감이 그때도 많았지만 규칙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이 둘러앉아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 기도가 훈련되고 부모님이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그걸 통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었죠. 반쯤 졸았지만 그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3개월 전부터 가정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하와 재하가 제가 그랬던 것처럼 눈뜨기도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한글로 주기도문을 줄줄 외우고 저와 아내가 부르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 말씀을 배웁니다. 자기 입으로 기도도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리고 토요일은 안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토요일에도 가정 예배 드리면 안 돼? 라고 할 만큼 아이들이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 교육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 부친께서는 제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가르쳐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저를 보면 반복적으로 교육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제 무의식에까지 깊이 박혀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혼전순결에 대한 건데요. 그 덕분에 저는 꿈에서조차 무의식 중에 유혹을 이겨내고 순결을 여러 번 지켜냈습니다. 아니,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정말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아이가 귀찮아하더라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면 그게 아이의 뇌 깊이 말씀이 박힐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의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신앙에 대해 고민하는 것들이 생길 때 부모에게 물어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질문할 때마다 성실히 잘 대답해주면 자녀가 혼란을 겪을 여지도 많이 줄어듭니다. 때로는 괴상하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무슨 너는 질문을 그렇게 하니? 라고 이렇게 윽박지르기보다 그 질문은 왜 하게 됐는지 그 질문의 답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면 자녀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해 주실 수 없다면 그러면 뭐 주변 교역자들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주석이나 책들을 통해서 나름의 답을 도출한 다음에 자녀들에게 알려주실 수도 있겠죠. 삶으로 행동으로 신앙인의 본을 보여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 앞에서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을 읽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원어 성경을 읽으시던 아버지를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알게 됐고 거기 흥미를 더 갖게 됐죠.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 중에서 효과적이었던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사랑했고 지금도 많이 사랑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장점이 많으시지만 단점과 연약한 점은 더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하면서 아버지께 참 많이 실망했었고 오랜 시간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꽤나 큰 갈등을 여러 차례 겪기도 했죠. 그러다가 가장이 되고 이제 저도 아버지가 되면서 아버지에게는 다른 어떤 감정보다 감사한 감정이 가장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제일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신앙교육을 저에게 해주셨으며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무엇보다 큰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받은 가장 큰 사랑이자 유산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헌신적인 신앙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아직도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많이 미성숙하지만 그래도 지금 겨우 이만큼이나마 그래도 사람 구실 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신앙교육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저의 저된 것은 하늘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 덕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번성하기 위하여 곧 한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설정하기 위함이며 우리는 우리의 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성령의 열매와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신앙 교육의 방법들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뜻이 무엇임을 늘 상기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곳에 말씀을 두고 보게 하며 또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가르치며 부모가 말씀을 대하는 모습의 본으로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지금 자녀가 있으신 분들과 앞으로 자녀를 갖게 되실 분들 모두 참으로 어렵지만 무엇보다 가치 있는 중요한 일인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영혼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케임브리지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찬송가 199장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을 힘써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자 또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예배당을 떠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그냥 주신 게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예쁜 영혼들을 맡겨주셨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에 열심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배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임을,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임을 한 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한 게 많고 당장은 힘들 게 많을지라도 우리가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 교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방금 부른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이 평생토록 부를 수 있는 고백이 되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전서 영광성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신앙 교육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부모와 부모될 자들을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